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흔히 3등분해서 기억을 합니다. 40년 왕궁의 생활에 이어서 40년 광야의 생활,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지도자의 생활로 기억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듯 그 인생을 구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참 한 인생을 향한 정말 정교한 실수 없는 그런 계획을 보는 듯합니다. 어쨌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왕궁을 떠나게 되었는지 누가 왕궁의 삶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궁에 길들여지면 왕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제발로는 떠나지 못하는 게 왕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왕궁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때 마치 다윗이 사울 곁에 있었지만은 사울의 곁을 떠나야 하듯이 그렇게 떠나는 시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들은 떠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끊어지는 시간,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그래야 고독으로의 시간, 그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성숙에는 불가피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아프시지만 그런 단절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 단순히 몸만 나이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하겠죠.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도 이웃을 점점 더 많이 배려해가는 그런 시간들의 역전을 경험하는 때가 장성, 성숙한 시간입니다. 어릴 때라는 건 뭐예요? 어린 사람이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리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에 매달려 사는 삶을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들끼리 만나면 싸웁니다. 그러나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떠나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관심을 더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뭐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말했죠. 불혹이란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럴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 쭉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장 설교를 합니다. 해서 안 될 자리에서 설교한 거죠. 거기 스데반 설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상당히 긴 부분을 하려 했지만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었더니 이제 모세는 자기 동족이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하는 갈등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에서 찾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가 형제를 치는 것, 자기 형제를 치는 것. 아니, 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 왜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이 자기 형제인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이 시기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신앙의 시간이죠. 나름대로 그는 또 사람을 죽일 때 완전 범죄를 그렇게 획책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분명히 확인하고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십장을 돌로 쳐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디 완전 범죄가 있겠습니까? 범죄가 탄로가 나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던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하여 자기 동포를 돌아보는 삶의 큰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나? 이웃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그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를 생각한 결과 히브리인의 편에 서기로 했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근로 감독관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렀지만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그를 히브리인으로 받아주느냐는 것이죠. 아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와서 어느 날 내가 히브리인이요 한다고 해서 히브리인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동족끼리 싸우는 삶에 끼어들었다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왜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너 사람 어제 죽이더니 우리 또 죽이려느냐 아이고 이 탈로가 났구나. 물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춰진 얘기지만은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뭐 왕궁에서 쫓겨날 사람은 아니에요. 왕자의 신분에 애굽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가 왕좌에서 또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날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바로의 사정을 보면은 그가 왜 쫓겨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셉수트가 그를 양자로 입양을 했지만은 하셉수트의 아이는 없었어요.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죽고 결국은 그 왕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즉위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력히 지지했다면 아마 뭐 모세를 왕위에 밀어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혈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미루어 그는 결국 양보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테이고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하고 나서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굴까요? 결국은 하셉수트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양자로 입양한 이 모세야말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고 결국은 권력에서 축출되는 일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쫓겨나서 결국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정확한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나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받아줄 때 받아주는 곳이 딱 하나인데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께서 그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좀 깊이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좀 깊이 사귀고 싶다. 나하고 좀 교제 좀 해보자.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에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독일 신학자 폴 틸리히의 얘기인데 그래서 외로움은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가요. 그러나 고독은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고독의 의미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못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못 있으니까. 이걸 끊어야 혼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영상을 거기서 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고독조차 피해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미숙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어쨌든 오늘 보니까 참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광야로 가게 된 사건을 굉장히 크게 큰 의미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렇게 광야로 갔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열전에 모세는 굉장히 큰 믿음의 거인으로 기록이 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가 동족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는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록 살인을 저지르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행로를 바꾼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잠시의 낙을 버리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고통스럽더라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신앙만이 가질 수 있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란 이 모세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자랐고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결단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인생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야 그는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우물에서 늘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또 누구예요?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맨날 우물가 스토리예요. 우물가 스토리에서 또 만난 거예요. 자, 16절 이하 쭉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웰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쨌건 그는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르웰 여기 3장에 가면은 이게 이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인물로 보죠. 어쨌건 여기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뭐 하여튼 그 괜찮은 사육감이 굴러들은 뭐 능굴째 굴러들어온 호박같이 여겼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 두고 왔냐, 데려와보라. 그랬더니 이게 사위로 맡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터이고, 그리고 또한 뭐 오갈 데 없는 이 나그네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잠시 또아리를 틀고 시간을 보내고자 했겠지만 그게 40년씩이나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40년이나 되는 시간. 그 인생에 정말 전반 40년을 왕궁에서 보냈던가 필적할 만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때 빼는데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에 믿으면 40년간 고생을 갖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믿는 게 낫죠. 어쨌건 여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게르솜,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게 고독의 결과예요. 고독한 시간의 결과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끼리구나. 나그네란 돌아가야 할 곳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그네가 돌아갈 길이 없으면 방랑자가 되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나그네 시간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귀향할 곳을 아는 나그네는 귀향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적어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짐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란 귀향,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에 언제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잠시 있는 이 나그네 시간에 너무 짐을 많이 늘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면 짐을 줄여야 돼요. 저도 참 짐을 못 줄여서 늘 괴로워하는 게 책인데 바보 같죠. 요새 누가 책을 쌓아놓고 삽니까? 근데 제가 이게 참 신학교로 가면서 제가 과거에 이게 뭐 사회과학 쪽 책을 수천 권을 모았다 그걸 다 버렸는데 또 신학한다는 이유로 책을 또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안신기 목사님 보니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디지털화 해가지고 말이죠. 아, 심지어 우리 뭐 이여령 선생도 보니까 앞에 책상에 모니터가 여섯 대나 되더라고. 야, 그 연세 지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건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가지고 책을 쌓아놓고 사는데, 어쨌건 그거 다 무슨 소용 있겠어요? 버릴 때 책 한 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정리해야 될 책들이죠.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쌓고 있습니까? 뭐 저는 책이라고 고백을 드렸지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길이 여전히 무거운 걸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오늘 이 왕궁에서 광야로 거처를 옮겨놓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모세에게 나그네 의식을 갖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그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형제란 서로 같은 나그네 길에 가는 동반자들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나그네가 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 왕도 죽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나면은 또 아멘호프인가요? 뭐 하여튼 또 왕이 또 바뀌어요. 어쨌든 이제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시간까지 고개를 쿡 땅에 떨어뜨리고 잊혀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그러면 뭐 모세가 그렇게 뭐 십장 하나 주겠다고 사정이 바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더 커진 시간이겠죠. 그러나 이 부르짖음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24절 25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막 하나님이 몰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온,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주인으로서 컴백한 것처럼 하나님 얘기가 계속 쏟아지듯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모든 인간의 시간들, 모세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지켜보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것은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한번 찾아서 예가 3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가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려진 노래입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불려진 노래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진 노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 엄청난 고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를 거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때로는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오늘 그 메마른 종이를 걸으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면 새 힘이 솟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광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알았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에 빠지듯 열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잊은 듯이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시간, 마치 인적이 끊어진 것 같고 내 곁에 있던 사람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 빠져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단순한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독을 통해서 무르익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것들 없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 들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사람 둘러보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과 인연 맺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끊으면 다 끊어지는 인연, 그 인연들을 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묶이는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군살이 되고만 인생 주님께서 가볍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감을 더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 당신 스스로 아버지가 끊어지는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외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홀로 있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